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있다는 것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도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어도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아무리 잊어버리고 또 가볍게 여겨서 우리로서는 잊어버려서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아닌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보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그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실 그러한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 친히 역사하여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내가 못 보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은 나의 보고 알고 깨닫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 있는 것을 있다라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사한테 갈 때는 뭐 나를 아픈 데를 진단해주고 그거를 치료해주기를 원해서 가는 거지요. 우리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쓸 때는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우리가 뭔가 수술을 하려면은 나에게 나쁜 거를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말씀을 보는 거,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를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내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못 보고 있는 것을 그러나 실질적인 것,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그것을 우리가 사실 그대로 알기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도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 세계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굴이 눈에 가깝다 그래야 되나 눈이 얼굴 속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이 뭔가 다 보는 것처럼 느껴도 자기가 가장 등잔 밑이었던 것처럼 얼굴을 못 봐요. 가까운 거를 못 봐요. 꼭 뭔가의 비춤을 받아야 되는데 비추는 그 대상, 거울이나 뭐나 비추는 대상과 그리고 빛이 있어야 되고 눈에 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는 어떠한 것으로도 사실은 지금 비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광선으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을 비춘다 그랬어요. 말씀은 어느 양날 달린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더 날카로워가지고 그리고 살아요.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해서 실질적으로 영과 혼을 가르고 우리 골수를 쪼개서 그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한다.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어느 쪽으로 빛이나 어느 각도에서 오나 언제 오나 거기에는 그 말씀을 막아서 그림자를 만들 수가 없다요. 뭐든지 꿰뚫는답니다. 우리가 요새 레이저 광선 같은 것도 수술해서 이렇게 사람을 째지 않고도 그렇게 수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광선을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보고 사진까지 찍어냅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지금 사진을 찍어내고 우리의 뇌 속에 여러 가지도 단층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을 찾아내지만 어떤 것도 아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춰서 드러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생각에 이끌려서 내 마음에 이끌려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내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비추심이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생각이고, 내가, 그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냥 내 마음이에요. 내 감정이 내 마음 같고요. 내가 이렇게 결정 내리고 판단한 것이 내 생각 같아. 아니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판단하는 것 외에, 우리가 선택한 것 외에도 많은 생각이 같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은 늪 같고, 생각은 그 꼬리꼬리 문다 그러죠. 우리가 자고한 하나님 앞에 높아져 있습니다. 스스로 알고, 스스로 하고, 스스로 뭔가 결정하는 모든 거를 자기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로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상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아주 충실해요. 우리가,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모든 감정,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은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증세입니다. 증상이에요. 병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져야 건강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행이 나와요. 근데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계속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뭐 슬기로운 것과 그리고 미련한 것, 그리고 의인과 악인, 게으른 자와 근면한 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계속 구분할 때 그것을 우리가 겉으로서 나는 슬기로운 자가 돼야지 해서 노력해서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지 노력해서 안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슬기롭고 지혜롭고 의롭고 그 면에서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그쪽의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떳떳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그것이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행동과 내 삶에 지금 그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이 잣대가 우린 틀려 있고요. 그러니까 중심이 틀린 저울을 갖고서 재면은 거기서 재는 건다 엉터리예요. 재긴 재는데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추가 틀리면은 다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잣대로 재는 모든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릇된 추요, 그릇된 저울인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는 자체는 중심이 바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재는 잣대와 남을 재는 잣대가 다르고요. 내 자식 재는 잣대와 남의 자식 재는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을 때와 기분 나쁠 때와 아침 저녁 다른 거예요. 내가 돈 있을 때와 없을 때, 내가 지위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추가 다르고 이 저울의 중심이 달라져요. 눈금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어떤 거는 인색해지고 어떤 건막 후해지고 그래요. 자기 죄는 자기 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고 타협하고 남의 거는 그냥 긁어서라도 다 꼬투리 잡아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명의 샘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를 뭐 말은 이렇게 해야지, 목소리는 이렇게 내야지, 앉는 건 이렇게 해야지, 밥 먹는 그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자체가 썩은 거예요. 온갖 잡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도 썩으면은 그건 냄새 나는 것이요. 그냥 썩은 겁니다. 원래는 좋은 거였다 할지라도 그게 부패되고 그것이 혼합돼가지고서 악취를 풍기고 그것이 서로가 막 얽혀져가지고 정말 그 남에게 독을 끼치고 물론 자기도 그 독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그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마음이라는 거, 우리의 뜻이라는 거,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그 성품, 힘,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과 쓰레기와 오물을 다 내서 하나님 사랑하라요. 그거 다 버려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라는 게 우리 식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성품을 버리고 내 힘을 버리고 내 생명을 버림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힘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거 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은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나를 버리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볼때이 말씀이 내 내면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들춰내는데 어떤 마음과 생각을 들춰내나? 버릴 거. 다시 말하면 악하고 독이 있고 그리고 썩었고 치우쳤고 쓸모없는 거라는 얘기. 우러나 자러쳤나 치우쳐서 쓸모없게 됐다.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그게 좋은 것 같고 예쁜 것 같아서 담아두려고 그러지만 결국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기 아까워서 다 모아두고 있으면 결국 쓰레기만 잔뜩 쌓이게 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취하는 게 지혜지요. 그러면 썩지 않는 것, 하늘에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우리가 취하고 이 땅에 있는 썩을 것들, 바람에 날려갈 것들, 치우친 것들, 상한 것들, 그건 다 버려야 돼. 우리가 싱싱한 생선이면 먹지만 썩은 생선이면 어떻게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싱싱하지 않다고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선함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어떠한 좋은 것, 좋은 것 같은데 속이 썩어 있다고요. 속이 상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거를 먹으면, 그거를 그대로 남에게 주면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라. 내가 그냥 너희들 거 뺏으려고 그러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거 필요 없어요. 버려라. 내거 줄게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명철,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단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 거를 뺏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5절 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증인, 증인이라는 건 무엇을 보고 겪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법정에 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말해야 증인의 가치가 있어요. 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에 대한 증거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또 퍼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체험해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한 것을 내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만졌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이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권능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그분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듣고 할수 있도록 그분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야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기 나타나셨대.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소문으로 듣고 소문으로 옮기는 거는 증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삶이 바꿔져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고 정말 죄를 죄로 알아 토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 받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증인된 삶이에요. 우리는 소문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십거리를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삶을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향기로, 그리고 열매로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어디든지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가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됐다.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하셨다지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진 예수님, 나의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 증인은 다른 사람도 구원한대요. 다른 사람도 살린대요. 지금 성경을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성경학자도 많고 성경 선생님들 많아요. 교사가 많고 성경도 정말 번역 얼마나 책방마다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그러한 그 기독교가 공인된 그러한 나라에서는 성경이 그냥 마음대로 써져요. 마음대로 팔고 마음대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 하나만 갖고 있어요, 집에?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사람마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냐? 그건 다른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진실한 증인은 내게 있는 예수님을 사실로서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 성령이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만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증거할 때 물어볼 때 우리가 뭘 말하려고 노력하고 뭐 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말을 주시고요. 또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빛되는 거는 우리 안에 빛이 임해서 우리 안에 빛이 계셔야만 되는 일이고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수 있어요. 내 빛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에 빛대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비추십니다. 마음 안에 우리는 빛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 근데 그 눈은 우리 마음의 눈이에요. 밖을 보고 남의 형제의 내 저기 티 눈에 티를 보는 눈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볼수 있는 눈이에요. 그거는 내 안에 빛이 와야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벌거숭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 그 눈으로 우리가 빛과 시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비춰서 우리를 보게 하니까 그거를 증거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비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분입니다. 등잔에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요? 등경 위에 놓는다 그랬어요. 왜? 온 방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도 비춰주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에게도 은혜 주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생명의 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생명의 샘은 강처럼 바다처럼 넘쳐나요.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작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이 넓혀지고 넓혀지고 넓혀져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넘쳐서 사랑하는 행동으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샘에서 나오는 그 샘물이라 그럴까? 그 생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자, 거짓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옳다라고 정말로 정말로 하는 그러한 거짓말도 거짓말이고요. 내가 의식해서 나의 어떠한 그 유익을 구해서 진짜 꾸며내는 그러한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하나 못하고 하나 사실이 아닌 것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안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죄 없는 거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나 옳다라고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올바른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십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거짓이고 그러한 거짓 증인은 계속해서 거짓말만 한대요. 우리가 하는 말은 해봐도 해봐도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도 속고 사람도 속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 강한 믿음이 있고 하는 것이 견고한 의뢰예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것이다. 남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의 약함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내 지혜 없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에요. 받아야 살고 배워야 살고 들려주셔야 내가 들을 수 있고 뭐든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해주셔야 나는 할 수 있고 그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드리는 게 강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늘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보혈의 그 공로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것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강화되는 거는 비바람이 와도 이렇게 그 쓰러지지 않도록 자기가 강건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강건하다. 비바람이 와도 쓰러지지 않으려면 대지의 붙들림을 받아야지 뿌리가 크다는 것 자체로 되지는 않습니다. 대지에 붙들림을 받지 않는 뿌리는 그 나무를 세울 수가 없어요. 뿌리가 아무리 작고 크고가 아니라 뿌리는 그 나무의 사이즈에 따라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지에 확실히 붙들림을 받아 있으면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고 그 나무구가 사는 거예요.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붙들어 주셨나입니다. 그러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인간은 마땅히 행할 본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과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강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로부터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먼저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고 듣게 하심을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시작도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내가 원하는 거를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여서 깨닫게 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이요, 경외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경외한다 그러면은 저 부모님 공경할 때 우리가 그뭐 밥상 하나라도 뭐라도 이렇게 정중하게 뭐든지 급신거리고 그런 것부터 딱 떠오르고 마음은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하면 그 사람에게 공경하면 그 사람에게 폐 끼치지 않도록 걱정 안 끼치게 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짐을 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거는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 책임지고 하나님 대신 짐져 가지고 하나님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른 공경하는 거는 어른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 보려 깔고 그냥 앉아 계세요 같아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정년퇴직이 빠릅니다. 그러면은 노인들은 그러면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누락돼 가요. 그것이 어른들을 없이 여기는 것이 어른들을 쓸모없다고 버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역으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라고 해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아버지 이제 80이 넘으셨잖아요. 그래도 집안에서 어른으로 현역으로 계세요. 뒤에 은퇴해 가지고 할일 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육체노동을 한다 아니면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현역으로 그 위치를 주고 역할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 살아서 그 뭐랄까 통치하고 역사되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 자기 존재가 있을 때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그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늙어서까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늙어서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요. 젊어서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의 존재에 배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자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이 들면 사회에서 물러나가라 그러고 집안에서도 물러가라 그러고 다 어디 뒷방에다 넣어놓고 밥만 주고 가서 예쁜 옷 사주고 가서 절하면 그게 공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예배드려드리고 찬양드려드리고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오히려 받으면서 사는 것이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겐 피난처가 있다. 그렇게 하면 그 자녀들, 그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같이 피난처가 된다죠. 우리의 믿음을 옆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예요. 그럼 우리 옆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같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에게 가면 돼 하는 걸 우리가 알려줘.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의뢰하는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지요. 우리가 그분에게 받아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받으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지요. 일본에서 그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가미다나 이 조금만 집을 지어놓고 그 선반에다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아침마다 물 주고 요만한 그릇에다 밥 주고 이렇게 과일 주고 그 속에 신이 있을 것 같으냐? 그럼 애들은 없들. 불이 나면은 저거 거기서 그냥 타야 되는데. 사람이 주지 않고 사람이 빼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그 고기에 신이 계셔서 그 신이 너를 너희 집안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겠느냐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보면 애들도 알아요. 아니라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믿어요. 어른들은 아침마다 거기다 이렇게 손 대고서 그 물을 바꾸고 또 과일을 바꾸고 밥을 바꿔주고 그래요. 참 영적 무지라는 것은 나이하고 무슨 사회적인 것하고 상관없어요. 무지하면 그냥 무지한 거예요. 애도 알 수 있는 진리가 애도 알 수 있는 사실이 보여지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가서 밥 드리고 물 드리고 우리가 가서 섬겨 드린다고 하나님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그분에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해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작아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커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잠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내 가진 거 뭐한 거 다 했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리 들고 공치사하고 칭찬받기 원하지요. 뭐 나 이렇게 했으니까 주세요 하는 거야. 복 주세요 하는 거야.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복을 주세요 하고 요구당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축복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지 않게 원하시고 축복하셔서 영생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과 사망의 그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끊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거룩한 자녀라라고 그분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건 그분이 하시고 싶은 그분의 뜻 때문이지 우리에게 요구당한 일도 아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생명의 샘이 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를 거꾸로 주 안에서 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가 팽망이라. 사람들은요, 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백성 없는 왕은 소용이 없지요. 사장은 사장인데 저기 직원이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뭐 사장이나 일꾼이나 그게 그거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백성이 많아야 왕이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며 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든 간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주,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나라 그 이 지상에 있는 왕들은 결국 높은 왕이 되기 위해서, 강한 그런 왕이 위해서 백성들을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땅을 차지하고 돈을 차지하고 사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자기들이 왕의 왕이 계시다는 거, 사실. 어떤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왕,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말을 막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화가 나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원수 갚기를, 그리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명철하고 어리석음의 차이를 나타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지금 심판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화를 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우리들의 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긍휼 없는 재판을 하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긍휼 없는 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 네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천부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마음으로부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건 내가 억울함을 받았고 내가 뭔가 부당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벌써 화가 나인 거예요. 우리에게 분노가 있어요. 그래도 화를 하루 이상 품지 말아라. 그것이 너의 마음의 쓴뿌리가 되고 너를 죽이는 것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야. 넌 나쁘고 나는 옳아.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올바른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재판장이 있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잘 지금 모든 상황을 알고 재판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 나는 어떠냐 얘기예요. 지금 죄를 크고 작고 갖고 요 어느 건수 하나 갖고 우리는 따지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간호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죄 없는 자 먼저 돌던지라. 나쁜 건 나쁜 거죠, 상대방. 죄진 건 진 거예요. 그거를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돌던질 수 있는 너냐 하는 얘기예요. 형제 눈에 티는 있지만 네 눈은 어떤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기 우리를 보게. 근데 마음이 조급한 건 감정대로 탁 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뱉어버리고 그냥 행동에 옮겨버리는 때, 그런 거를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을 뱉어버리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우리가 일을 저지르면은 어떻게 엎지름을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는데요, 뱉어버리고 일을 저질러버리면 그거는 반드시 자기가 치루어야 돼요. 자기가 그 대가를 받아요. 안 아파도 될 일을 해 아픈 거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될 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리석어서 자꾸 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시킨 일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누구하고 싸워서 서로 다쳤다. 그래서 아 싸운 것이 참 나쁘다 한 거 안 거야. 싸우는 것은 손해다라는 거 안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나님이 시켰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것에 손을 넣어서 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손 안 넣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손 뜨거운 거 손 넣으면 될 거야 하는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손을 불에다 넣게 했느냐 아니잖아요. 즉 그 얘기예요.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 자기가 뱉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는 거를 신중하게 항상 먼저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일 저지르고 나서 또 하나님이 뒷수습만 해주는 분으로 안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썼어요. 그런데 어떤 도둑이 와가지고 그 나머지를 훔쳐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는 선하고 좋은데 썼는데 왜 하나님 나의 거를 지켜주시지 않고 도둑이 가져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거를 주었다. 하나님이 도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쓸 때는 내 맘대로 쓰고 지켜주시지 않은 건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가 지켜지지 않았다. 집값을 못 내고 뭐가 유지가 안 됐다. 교회에 도둑이 들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인데 왜 하나님 안 지켜줬어요? 교회 불이 났다. 교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났다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안 지켜주셔요? 하고서 하는 거예요. 나는 마치 하나님한테 잘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지켜주시는 가장 큰 건 뭐예요? 영혼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벌써 내 집이라 생각하고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내게 그게 언제 네 거였냐? 도둑을 맞았으면 왜 네가 그 네 거 도둑 맞았다 그러냐? 내가 있는데 손해를 입었다면 내가 손해를 입은 거예요. 내 거 도둑 맞은 거예요. 네 거 도둑 맞은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너는 내가 있는데 그 돈이 없어져서 뭐를 못한다고 하느냐. 내가 있는데 너는 건강이 없어서 안 되고 내가 있는데 너는 옆에 누가 없어서 안 되고 내가 있는데 너는 그 물질이 없어서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거를 우리 거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문지기예요. 하나님이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파수꾼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는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지. 영혼이 내 건 내 겁니다라고 물질도 내 거요, 식구도 내 거요, 이 땅도 내 거요, 다 내 거 내 거 하고 있는 그 영혼이 지금 잘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거 도적질 해가지고 다 자기 거 삼아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과 같다. 마음이 편하면 우리의 그 몸도 편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와요. 근데 평온한 마음이라는 것은 온유한 마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 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지고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도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평강이 깨지면은 모든 판단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실수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상하는 것은 뼈가 상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평강은 주께로부터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 거는 내 마음대로 됐을 때고요. 뭐 이거 그냥 말씀 그대로 마음의 평강,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 된다. 그 우리를 오히려 편안해야 우리가 산다지요. 그렇지만은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격한 거, 질투라는 거는 어떤 분노보다도 사실 격한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이 질투예요. 나를 사랑하고 이거는 내 거야 하고서 꽉 잡는 것이 그 질투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갖고 싶은 거야. 이건 내가 필요한 건데. 이건 내 거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뼈가 썩는 게 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는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죄의 사탄의 손에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우리끼리는 서로 내 거 니 거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누구 거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기 질투는 죄라 그러시고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그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썩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질투는 자기도 짓고 남도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 것, 지금 내 지경, 나의 어떤 집착, 나 중심의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를 존경하느니라. 부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은 없는데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배치.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견고한 의뢰.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믿는 거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작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대하는 자는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강함과 내가 가진 그 부요함과 내가 가진 힘을 과시하고 그것을 힘삼고 그것을 의지삼아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아주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생각에 있는 것이 절대로 숨겨지지 않고 나타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말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 가졌다, 어떤 가치관 가졌다가 본인보다도 더 빨리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계시고요. 그 사람은 의식도 안 하고 마음에 있는 거 그냥 나타내니까, 아, 저 사람의 믿음은 이렇구나, 저 사람의 생각은 이렇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이렇구나, 세상에 대한 생각은 이렇구나가 그 말에서 다 나타나요. 그건 뭐 가릴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는 것은,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자를 핍박하는 것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 삼는 거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만월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만월히 여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없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의 것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만홀히 여긴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으로서 성실하다는 것은 다른 여자가 바람피지도 말아야 되지요. 내게 뭐 돈을 많이 갖다 줬다, 뭐 어떻게 했다 이전에 나 외에 다른 여자하고의 그 부부 관계를 맺지 말아야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딴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시지 않. 그 뭐랄까? 악을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의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의 생각하는 지위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는 게 많아요. 아내를 고르고 남편을 고르는데 결혼 대상자를 고르는데도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내면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지위와 그 사람이 가진 학력과 그 사람이 가진 배경과 뭐 그런 거 본다면 그거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만들라고 잘 살고 훌륭하다고 하는 그 가치관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사랑하는 것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지위를 사랑하는 것이요, 화려한 것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얘기.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고, 이 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 쓸모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멸시 안 했습니다 해도 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존경하는 것.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지으신 자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내가 가진 것은 그와 나누기 위한 거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자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세상에서 작게 보는 자로 우리에게 오세요. 예수님은 마구유의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그 엎드릴,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존경받고 엎드리는 게 뭐예요? 돈하고 지위하고 어떤 외모하고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무슨 재주나 가진 거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셨고 그는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어떤 외모도 갖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세상 사람들이 엎드릴 그러한 것을 예수님을 놓고 하는 것이냐 세상적인 걸 놓고 할 거냐. 우리가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도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에 지식 있고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 없고 어린아이에게 오히려 알 수 있는 아까 애들은 아는데 그 어른은 모르고 가미다나에다가 손 대는 거예요.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머리 숙이는 거예요. 너무나 바보 같은데도 아주 심각하게 진실하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 환란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어도 살리라. 환란에 엎드려지는 것, 환란에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환란을 겪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정말 금방석에 앉아서 살든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떠한 취급을 받고 살든 어떠한 죽음을 하든 객사를 하든 무슨 사람들의 그 서러워하고 슬퍼하는 그 속에서 죽든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면 죽어도 살리라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환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란 중에도 기뻐하고 그리고 그 환란 중에도 우리가 참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낳고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나서 거기에서 우린 참 소망, 거기에서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아 봐서 주님밖에 없구나를 알고 내 재물이 다 없어져 봐서 주님밖에 없는 줄을 알고 또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내가 그 정말 주님밖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결국은 죽음에도 못 살게 됐는데도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길을 예수님 외에 그래서 찾으면 결국은 죽는 이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 길을 예수님에게서 찾으면 죽어도 살리라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그 소망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는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아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그랬는데 명철한 자는 일단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잠잠한 거예요. 노하기를 더둬야 하고 말하기를 즉흥적이 아니고 모든 행동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때그때 금방금방 이해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 거기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깃들어 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금방 탁 뭐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의 하심을 기대하고 보는 그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구원을 이루고 인내가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더디 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고 그것이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실수 없이 잘하고 계시느냐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계시다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도 아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그 앞에 사탄이란 존재가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도 아는 거예요. 사탄은 이미 패배자예요.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으셨고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예요.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철한 자는 그 이루심을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 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거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고 내가 흔들리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안 떠나시고 승리의 깃발 아래 나를 세워주심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의 속의 것은 나타난다. 미련한 자는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은 우리가 말로 해서 나타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를 버려야 나타나는 주님이에요. 근데 미련한 자는 나를 나타내는 자가 미련한 거예요. 나와 주님은, 주님은 주님이고 난 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으로 계신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으로서, 내가 피조물로서, 나는 그의 종으로서, 정말 육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은 걸로 나를 버리고 나를 장사한 것으로 자꾸 인정하고 그리고 내 죄를 토해내므로써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은 내가 벗겨짐으로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벗겨짐으로 속이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자꾸 자기를 나타낸대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꿈, 나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미련한 적의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 근데 이 말씀이요, 성경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달라요. 어떤, 공동 번역에는 뒤에 부분이 미련한 사람들 틈에서 천대를 받는다. 또, 표준 새 번역에는요, 미련한 사람들 마음에는 알려지지 않는다. 그 지혜가요. 그렇고 심지어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서도 알려진다. 그것이 쉬운 성경이고 우리말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 뭐가 이렇게 달라요. 그렇지만은 결국 앞에 부분하고 이렇게 이어져서 볼 때 지혜라는 것은 명철한 사람의 마음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셔서 자기가 그 벗겨질수록 나의 죄가 벗겨질수록 자기의 육이 벗겨질수록 겉사람이 벗겨질수록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결국 자기를 자꾸 내 속에 주님 안 계신 거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를 나타내고 또 내가 나를 그 뭐랄까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가 아니라 결국은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그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숨겨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들통이 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세미나를 들었어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지혜로운지 미련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아닌지 주님이 내 주인 돼서 사는지 내가 주인 돼서 사는지를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모르지요.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의인은 영화롭게 한다. 그 나라를 높인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죠.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받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슬기롭게 행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요.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은혜는 죄가 큰 곳에 임한다 그랬어요. 은혜라는 건 우리가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그 예수님의 공로 속에 예수님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총 받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나의 죄, 나의 그 무력함, 나의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는 것을 알므로써 깨달음으로써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가 있어요. 용서받아 사는 삶이고요. 은혜로 사는 삶은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스스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세상 모든 것을 네가 가져도 참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처럼 스스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참 생명을 얻으리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욕을 끼치는, 하나님 앞에, 왕 앞에서 욕을 끼친다.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를 죄인지 모르고서는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노를 당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설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욕을 끼치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 신하여 그러한 우리지만은 정말 욕된 백성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우리는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끊겨서 은혜 안에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이 심판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그것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 공의도 채우시고 그 사랑함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욕된 백성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 욕을 끼치는 신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진노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받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 죄지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잊고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 그 은혜에 누림을 주시고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늘 그 축복 안에 있게 하시사 매일매일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작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더욱더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